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게 아니라서 마태복음이 이렇다라는 걸 한번
마태복음이에요.
알려드리고
네. 목사님, 저는 마태복음
설명을 좀 이렇게 쭉 해드릴 테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원래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강의를 하는 식으로 좀 전환을 할게요. 어차피 이게 보니까 반복하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해하시기가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읽어보셨죠?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읽는 게 깨달아지시던가? 복음서가 사실 굉장히 쉽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복음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더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뭔가가 문어체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 뉘앙스가 안 나와있잖아요. 이게 경고인지 아니면 위로인지 아니면 권면인지 사실 그 말의 뉘앙스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문맥 전체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좋은 대로 다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13장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려면 결국은 사실 전체 문맥 속에서 13장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대략적인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은 좀 과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안에 비유 설명을 끝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겠구나 좀 생각을. 좀 다소 늘어나더라도 저번 10계명처럼 좀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그때처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제가 볼 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11시 되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서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이 살고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성격 을 먼저 알고 가야 되겠죠.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하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구약의 성취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성취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물론 모든 신약 성경이 옛 약속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 그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에는 성취 형식 인용구가 10개나 나옵니다. 1장 22절 23절 한번 펴보실래요? 체크만 한번 쭉 해두실래요? 대략 뭐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1장 22절 23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지금 이해가 가시죠? 2장 15절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려 하는 거, 성취하다, 완전하게 하다. 실제로 성취하다라는 단어인데 한글 개역 번역에서는 완전하게 하다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원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성취하다라고 번역이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2장 17절, 18절, 2장 23절, 4장 14절로 16절, 8장 17절, 12장 17절로 21절, 13장 35절, 21장 4절부터 5절, 27장 8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성취 형식 도입구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 보통 이사야, 예레미야가 주된 선지자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 다 알잖아요.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 먼저 하시려고 하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 때문에 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세계가 다 내한테 속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거든요.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의 기능이고 임무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해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임무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거절한 거죠. 거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발전시키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자기는 택한 족속이고 저쪽은 택하지 못한 족속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온 세상 사람들은 택하지 않은 지옥에 뗄 겁니다 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그리스찬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순적인 예정론을 세상에 펼치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 지극히 구원받은 자 중심에서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원래 원뜻을 실현해가지 않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 안에만 국한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조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제가 일을 하기 전에 생명이 생명 다워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 배웠잖아요. 생명이 생명 다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생명이 생명 다워질 수 있는 기회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정기를 마련했으나 사사기를 가면서 이제 돈과 풍요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섬긴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섬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바른 생명이 되게 하시려는 1차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읽어보셨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읽어보시고 오셨어요.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냥 이게 중간중간 숲을 안 보고요. 거시적으로 마태복음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 뉘앙스 자체가 무슨 말이죠? 지금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해져야 되고,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복음이 온 세계로 이방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계획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다시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받고 전해야 되는데 거절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할 새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두 사도를 끄집어내시고 그 열두 사도를 기초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게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새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다시 당신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엔 이 일을 성취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이 마태복음 전반 서두에 이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제 교회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교회를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이방 땅에 하나님의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교회가 새 이스라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의 이스라엘의 거절에 의한 하나님 계획의 수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이제 복음서 서두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마태복음 자체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기적을 중심으로 한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복음 하면 이제 떠올리실 게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침. 그러면 마가는 기적이 중심이야.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같은 기적 사건이라도 여기는 한 14절 할애되어 있으면 누가복음에 한 7절, 마태복음에 한 3절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한 거죠. 여기는 가르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복음서마다 주안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달라요. 복음서를 같은 시각으로 절대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복음서 전체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꾸 제가 지금 좁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야기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요. 이야기가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이 테두리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다섯 권의 내용으로 크게 마태복음은 나누어져 있어요. 뭘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보통 개혁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칼빈이나 루터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굉장히 단순하죠. 그럼 예수님은 정신이 없으셔서 이렇게 길게 가르치시나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싹 다 접어놓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끝내버려요. 우리는 선택받고 예정됐다라고요. 아마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지금 포럼이 열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루터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가 아니라고 성경주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즘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포럼도 하고 학회도 열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신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구원 받았다. 뭐라 말하든 간에 너의 이야기고 학자들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13장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8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까 지금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셨죠? 한번 올려보실래요? 예. 아, 맞네요. 제, 그러면 안 보시고 그냥 갑시다. 예. 이 하나님 나라 비유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앞 바로 서두만 조금 이해하면 좋겠어요. 5장부터 7장의 가르침이 되어 있고, 여기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8장부터 9장이 이게 기적이거든요. 고치심이거든요. 여기 이 두 가지 테두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11장, 12장은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지금 문맥적 구조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11장, 12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1장에서, 12장에서 그 맞죠? 고린도 교인들이 한판 붙잖아요. 방언이 세다, 예언이 세다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사도바울한테 갔는데, 누가 셉니까 했으면 사도바울이 바로 13장에서 예언이 세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리부터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11장 12장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특징이 거절이죠. 거절. 이게 마태가 3중 구조를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 1장에는 3 곱하기 14대, 4장에는 3가지 시험, 6장에는 3가지 종교적 행위, 구제, 금식, 기도, 21장에는 3가지 상징적 행위, 21장 28절 이하에는 3가지 논쟁 비유, 26장에는 3번의 기도와 제자들에 대한 권고, 26장에는 베드로의 3번 부인.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3을 계속 사용해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3명 데리고 가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3명 데리고 가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그러면서 11장과 12장의 구조도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 초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잠시 그리시면서 11장, 12장이 아까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반응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다는데 그럼 다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정작 1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냉담하기만큼 싸늘해요. 그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16절에서 무감각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평가하는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함께 가슴을 치고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는다 얘기를 하죠. 그것도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고울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 복음 선포에 대한 최초의 반응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8절에 다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쉬게 하겠다. 거절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11장 25절과 26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죠?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이거 힌트만 드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야기예요.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그 하나의 퍼즐들을 계속 맞추고 가시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오실 거예요.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반응이 매우 적대적이거든요. 지금 앞에는 무관심과 무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적대적인 반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12장 14절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관심을 상한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태우시지 아니하신다로 이제 밑으로 가면 귀결시키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과 38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이제 23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자기를 냉담하고 무반응하고 적대시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품어 안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청했는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절했다. 그러나 내가 날개 아래 모으려는 암탉의 모습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했다. 그런데 거절했다. 그래서 그 거절의 결과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이다.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정리예요. 대략 마태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11장과 12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죠. 어떻게 이와 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13장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 이해가 좀 가십니까? 천국 비유장을 따로 떼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읽으셔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면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죠? 30배, 60배, 100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씨앗을 맺어서 더 많은 결실을 맺고야 만다였잖아요. 아,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늘. 근데 반대예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바보 아닌 다음에 돌밭하고 가시덜기에 왜 사라는 팩트가 사가 있다면, 예? 씨앗이 한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밭에만 다 뿌려야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뭐 때문에 여기다 뿌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죠. 수확을 많게 하려면 좋은 밭에만 뿌려서 수확을 거둬들이는 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수확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 보면 그 말이 이게 8개의 비유는요, 2개씩 묶여져 있어요. 다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2개씩 묶여져서 이야기하는데, 가라지 비유가 뭐죠? 우리로 치면요, 더 많은 수확을 얻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나 조나 이런 것들, 잡초를 제거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곡식이 잘 자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놔두라고 해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치는 걸 염려하시는 거지 더 많은 수확이 나온다는 걸 기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개념 자체가. 그건 굉장히 우리는 쉽잖아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전부 다 믿고 다 구원 받다고 우리 교회만 댕기면 다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CCC가 완전히 제가 볼 때 망쳐놓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구원 받았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이게 대중화된 거죠. 심지어 CCC의 본산인 다른 동네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는 선한 의도로 했지만 사실은 복음서를 공부해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사역하시는 논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복음서를 공부하시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면 발 털고 뒤돌아서 나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예인 초청하고 뭘 줘서라도 사람들한테 그걸 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귀화물이나 가치를 모른다면 손 털고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한테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뛴 거죠. 이게 굉장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선한 열심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나와 무관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사실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표적을 보고, 여러분 복음서 초반에 어떻게 돼 있죠? 모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400년간 기다렸고 표적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띄운다. 이거는 구약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거든요. 이제 시작됐다. 다 안 거예요. 바보가 아닌다면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밭의 비유에서, 네 개의 밭의 비유에서 길가는 뭐죠? 그 밭, 씨 뿌리려면 밭 중간을 밟고 다니면 길이 자연스럽게 나잖아요. 그게 길가고요. 그 이외에는 싹이 다 났어요? 안 났어요? 싹이 다 났어요. 그죠? 돌짝밭도 싹이 났다가, 그죠? 가시덤불도 싹이 났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신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대해서 다 반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봅시다. 400년간 기다려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 중에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죠? 정치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처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가라지는 놔두라는 거죠. 예수님 의도가 뭐죠? 우리가 이제 구약을 다 공부해가고 있는 입장인데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신약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 자체의 뉘앙스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를 문어체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해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 하시는 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해방 가져다 주셨어요. 없어요. 로마 안 몰아내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쑥스럽게 오셨잖아요. 부끄럽게 오시고 주목받지 못하게 오시고 왕이 오는데 어떻게 그래 올 수가 있어요. 이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십자가에 미련한 도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이해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이 뭐 받아야 할 저주를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유대인의 오랜 전통에는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좀 괜찮아요. 그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도 아, 괜찮다 싶어가지고 자 부자 청년이 그날 밤에 찾아가죠. 뭐라고 하죠?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주고 그 뒤에가 주고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은 제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구원을 이루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건 회개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복이 회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믿는 것도 마찬가지군요. 믿는다는 건 이제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의 내가 신뢰하는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사는 것이 믿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고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복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라는 거지.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그 원래 칼빈이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던 이야기는 삶의 모든 것들을 소유권의 이전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칼빈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시잖아요. 루터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시잖아요. 단지 믿음에 고백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삶 전체가 고행과 금욕과 순환의 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그랬지만 그 사람들 전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요청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자기한테 안 와닿았다는 거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 메시아가 오셨는데 안 하네? 여전히 내 옆에 있네? 지가 악인인 줄은 모르는 거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연기시키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선택받고 얘들은 지옥 가야 되는 대상,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만 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한 채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한 가지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비유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절한 이유가 이제 그것인데 13장에서는 그 거절이 당연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의 내용하고 달라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딱 할 때 씨앗, 여기 있는데 앞에 보면 뭐 그 씨앗 비유를 할 때 밭도 다 빼버리고요. 밭 하나만 딱 놔놓고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자기 마음 받죠. 그래서 이 씨앗이 심기면 이것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 받을 자의 조건 여섯 가지를 쭉 해놨잖아요. 그 조건을 보면 14만 4천에 속해야 되고 뭐 속해야 되고 뭐 속해야 되고 뭐 속해야 되고 이렇게 그걸 비유풀이를 갖다 쭉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일고에 이 뭐 이걸 풀어서 이걸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이건 막 그냥 아예 제쳐두고요. 전체를 보지도 않고요. 그냥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이단을 그 이끄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성경 지식이 이 전체의 구조도 볼 수 있을 만큼 수준도 안 된다는 걸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보는 사람들이 이단 창조해내면 진짜 제가 볼 때 굉장한 교리를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리 자체가 순 사기고 엉터리라는 게 너무 빈약하니까 어지간하게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한 사람들은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수용하지 못할 사람들은 가볍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방법이 훨씬 편하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무엇과 무엇으로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죠. 그 진주 비유하고 하나님 나라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게 몇 절입니까? 44절. 네, 두 비유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개의 비유가 동일한 비유가 마지막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3장 안에서 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확증의 의미거든요. 둘 둘씩 배열을 의도적으로 지어놓은 거죠.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두 비유가 나왔는데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니면 혹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으면 간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그런 논리를 도출해낸 우리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단이 제가 볼 때 별게 이단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식대로 뭔가를 만들어낸 이단인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분들 뭐 이단이라고 막 손가락질해 자꾸 이러는데 나중에 같이 저게 뜨거운 불에 같이 가서 앉아있을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고백하면 다 간다고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냥 가야죠 다 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했는데 거절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저 이거 설교했어요 이미. 그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예, 제가 왜 이걸 계속 반복하고 싶냐면요, 여러 번 반복해야 이제 고백만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고백에 부합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반복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 하셨던 설교는 다 잊으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다시 한번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일단 시제와 관련된 요소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농부가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그 보화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돌아가서 팔아서 산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팔아서 산다. 그죠? 현재형이죠. 개역 성경판에서는 과거형으로 했는데 철저하게 현재형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존해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죽어서 가는 곳 아니에요. 진주 비유도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진주 비유는 과거형이에요. 가서 팔아서 산다, 샀다.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럼 뭐 죽어서 천국 갔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비유는 현재 어떻게 사고 있는가고 두 번째 비유는 이미 어떻게 샀는가라는 거죠. 두 모든 비유의 시제를 통해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존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주대망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이적을, 기적을 행하셨을 때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고 있죠? 마태만 쓰고 있어요. 마태도 하나님 나라를 쓰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못 쓰고 천국이라고 썼죠? 마태가 유대인이거든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불경스러워요.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안 부르듯이. 그래서 마태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우라노스라고 썼어요. 우리 개념하고 사실 많이 다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천국 이러니까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신약 성경 안에 개혁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한 가지는 같이 배우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으나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날이다. 이미와 아직을 계속 배웠거든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간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머릿속에 하나 개념이 있긴 하지만 개혁교회에서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아 죽어서 가는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구나. 자 그러면 구약에 천국이란 말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물론 몇 가지 질문이 이제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너무 우리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것까지 하면 물리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좀 내버려 두고요. 나중에 마태복음을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나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그 시간이 가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적인 개념도 어딘가에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야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올라가시면 어디로 가시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과 함께. 그럼 거기 계시다가 불러 손뼉 쳐야 오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가지지만 공간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어떤 신앙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바실레이아 이 말은 통치권의 개념으로 가요. 하나님은 공간적인 개념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몰라요. 저도 그게 뭐 소위 여기에 이루어질지 다른 우주 공간에 이루어질지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에요. 분명히. 그럼 통치권이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세례요한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죽어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체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읽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천국은 소유의 문제라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에서 하나님이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신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잖아요. 지금 내가 소유했는가가 문제잖아요. 이제 여기로 좀 돌아옵시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소유했냐 안 소유했냐 이건 지금 이제 뭐 예정론 이런 거 다 제껴두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원리를 매매나 거래의 의미로 소개를 하죠. 제자와 하나님 사이에 거래를 한다. 굉장히 불경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개념을 활용하시죠.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려면 그 값으로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불되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소유죠. 모든 소유를 하나님 지금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요걸 이 비유를 가지고 옛날에 많이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뭐 이런 것들 잡혀가 성전 짓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캐톨릭에서 면제부를 아예 팔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개념인가 여기 개념을 좀 정리합시다. 그게 아니라는 건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죠? 여기 그러면 만약에 모든 소유니까 이 모든 소유에 많은 게 포함되면 유리합니까? 아니면 최대한 적게 포함되게 하는 게 유익합니까? 장사 안 해보셨죠? 거래는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유리한 조건이 최소한으로 포함되면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모든이라는 말하고 최소한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러면 모든이라는 말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표현되죠?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장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21절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 해야 된다고 하죠?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게 먼 미래의 보화가 아니라 지금이죠. 이 보화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24절에 보면 그가 그 부자 청년이 뭘 못했죠? 일단 부동산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했을 때. 그죠? 부자가 버리지 못한, 팔지 못한 것들 나열하고 있는 거죠. 집, 형제, 자매, 부모, 전토. 근데 좀 29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요. 맨 앞과 맨 뒤에 뭐가 둘러싸고 있죠? 부동산이죠. 이게 보고 싶지 않으실 테지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개인과 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집과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전체를 대변하는 목록이기 때문에 여기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도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나머지는 가족이죠. 그죠? 물질적인 재산보다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건 사실상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팔아야 될 대상에 다 집어넣으신 거죠.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영생을 구하려고 왔잖아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다 팔아주고, 다 팔아가 나눠주고 제자가 되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건 제자가 되어서 얻는 것이고, 성경의 지금 문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게 상호교환적이거든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제자에 대한 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요구가 차이가 없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싶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의 주제를 더 내놓는 거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이게 미워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된다. 그래 나는 뭐 제사도 참여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봐야 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이래 명령하셨지 않냐, 버리라 했지 않느냐, 그건 완전히 문자로 해석한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집착, 나보다 더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재산, 관계, 지위, 생명, 모든 소유가 나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데, 이걸 그렇게 해석해서 막, 이제 옛날 분들은 막, 부모와 대립하고, 예, 형제들과 대립하고. 아니에요. 그런 해석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팔아라 했잖아요. 소유물은 어디다 팔죠? 시장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도 시장에 팔아야 돼요. 그럼 이게 시장에 판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매매를 한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죠?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물건을 팔 때 중요한 절차가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의 이전이죠. 그 지금 판다라는 말이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거죠. 이게 법적, 문자적 소유권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권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문제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도해 하나님, 제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고백은 했는데 명령하신 대로 11조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고백이 고백이 아닌 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그죠? 말과 실체가 같아지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시키는 것, 이게 실질적인 이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목상으로만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또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돌짝밭 사람들이 이제 요 수준에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소유권을 옮겨라라는 건 사용권을 이전하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판명이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실제적인 나라예요. 죽어서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어떤 나중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이단이죠. 우리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럼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호주머니가 회개하면 회개라고 하잖아요. 지갑이 회개하면 제자인지 아닌지 판별이 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쓸 때 누구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내 나라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 돈을 쓸 때 이 지출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결론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이 비유를 이 13장의 마지막 비유를 먼저 들고 들어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내 밭에 뿌려졌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를 갈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한 자의 실제적인 모습은 이제 어떠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저번에는 조금 여기에 대해 좀 추상적으로 하고 지나갔는데 돈을 사용하는데 얼마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천원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각도가 아주 보편화됐잖아요. 저는 식당에 가서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큼 무리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갔을 때는 이 아들은 보통 기도 안 하고 밥 먹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해요. 저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무례할지 몰라도 크게 소리 내지 않거나 짧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다는 건 아이들이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지만 그럼 잡읍시다. 근데 보통 어떻게 정하냐면 일반적으로 5천원 미만은 각도 합시다. 네. 정할 수 있잖아요. 얼마 이상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고 얼마 미만은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소유죠. 크고 작은 어떤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소유죠. 내 차, 집, 땅, 책, 옷, 뭐 돈, 부스레기, 뭐 지갑 안에 있는 동전, 통장 남아있는 잔고 다죠. 다. 그러면 버스 타고 커피 마실 때마다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지금 요셉을 통해 배웠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게 그건 우리 식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고개가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다운 생명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형제들과 아버지를 생명다운 생명으로 세울 수 있게 일하시는 게 두 번째 단계. 그게 하나님의 원래 비전이거든요. 근데 다 여기서 멈추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으로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뭐 전도 또 뭐 부흥 이런 개념들이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개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엉뚱한 체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알고 접근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면밀하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굉장히 걱정이 안 되는 게, 이때까지 지금 2년 동안 설교를 해왔거든요. 쭉 설교를 해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처음 저는 이제 성경을 접하고 읽고 공부했을 때 저한테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못 가겠다. 하나님 나라 못 가겠다. 근데 그거 가라, 그냥. 못 가겠다. 난 그냥 믿으면 간다는 걸 알고 그냥 쭉 살란다. 왜냐하면 제자로서 살아야 되고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다라고 제 생각했는데,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건 치러야 될 대가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논리 자체를, 가치관 자체를 시프트해야 돼요. 이게 회개죠.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한다? 큰 돈뿐만 아니라 작은 돈을 사용할 때에도, 그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기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매우 후하게 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돼요. 쓸 때도 나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색하고 상대방 뭐 돕는 일 이런 것들은 절약하면 도울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접근시키면서,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그 이 하나님 나라 강의하시던 양용 교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 강의를 하실 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차를 그때 한 18년인가 타고 계셨거든요. 카렌스 1이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카렌스인데 자아가 이제 10년 차인데 적어도 18년은 타야 이 강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기 아이들 낳을 때부터 자기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그 7명, 8명 가족들이 그거 다 탔더라고요. 애가 4명이거든요. 그 집은.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떤 소유에 대한 것들을 쓰고 나누고 베풀고 할 때 보면 철저하게 이 논리에 입각해서 사세요. 에스라 같은 데서 강의하면요, 돈이 얼마, 보통 일반 대학원 수준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에스라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사실 어디에서 출하액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계셨던 송병영 교수나 허주나 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이필찬 교수님도 그런 케이스고요. 다른 데서 다 컨택돼서 갔거든요. 이게 금액, 뭐 월급 자체가 달라요.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 계속해서 계시는 분들은 보면 이거 자체를 아예 포기하신 거죠. 이 논리를 따라서. 그래서 보면 그냥 존경심이 그냥 우러러 나섰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검소해야지만, 자신에 대해서 인색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할 거 아니냐. 백화점에서 마트로, 마트에서 남대문으로, 남대문에서 길거리로, 길거리에서 바자회로, 전부 다 거기 다 숙였어요. 전부 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뭐 살 때도 안 좋은 걸 먼저 사준다는 거예요. 사고 나서 그게 걸맞는 물건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후한 것을 주면서 속는 걸 알면서도 풍요롭게 값을 지불하는 데까지 나아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의 삶의 태도래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 자체로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소유권을 이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언제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죠?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의 이전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라. 이 말씀인데 전부 뭐 선교지 가면서 뭐 목사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 말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소유권 전체 이전이에요. 자기를 부인을.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야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목적을 따라 일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죽어야 돼.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이게 그냥 안 돼요. 그죠? 해보신 분들 지금 아시는 설교 들으셨는데 여기까지 또 그냥 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래갖고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세 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뭐죠?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내 자신을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큰 축을 말씀과 기도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의 뜻, 말씀, 그리고 기도, 기도할 때 지금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무슨 기도를 생각하냐면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전부 다 뭐 하고 있죠? 주십시오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난과 공고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인데, 그 기도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드리라, 주신다, 구하라, 찾는다. 그 명령의 원칙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내 안에 배양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구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요. 결국은 죽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죠? 교회 댕기는 이유가 그거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교회 와서 결국은 말씀에 내를 비춰보면서 아 내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말씀의 지식이나 지혜를 더 많이 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 나는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 교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좋겠죠. 목사가 올라왔는데 설교하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설교 들을 게 없다.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다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반복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결국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반응이 왜 나왔는가? 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면 내 소유를 왜 팔아야 돼? 율법 몇 개 지키면 가는데 믿는다고 고백하면 가는데 뭐 때문에 죽어야 되지? 예수님이 실컷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다 내가 만든 내가 복음에 빠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 거절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댔다. 네 메시아 아니다. 십자가에 달아라. 오늘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지금 마찬가지로 네 가지 밭에 중에 그럼 한 가지만 결실을 맺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명 중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20%도 안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뭐 다들 반응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끼리 보시면 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끼리는 그런 거 판단할 이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돌짝밭, 가시밭 구분 안 돼요. 이제 결과적으로 시험과 환란이 오면 재리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게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그전에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의 신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제가 볼 땐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각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예배드리면서 애쓰면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넘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혹여 거절하거나 거부한 것들이 있다면 삶의 어떤 문제들과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그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을 바꾸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